안녕하십니까. 꼭 군대 온 것 같지요? 여자들도 군대 한번 와봐야 합니다. 그죠?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란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에 동함을 기다리니 이런 천사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 이르시니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해 주여 내가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한 동안 다른 사람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 곧 자리를 나와서 들고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굿뉴스코 가운데서 몇 개인지 정확히 잘못 한 6개인가 그럴 것 같은데 탄자네 갔던 최현정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어머니가 20대 초반에 내 신경의 장애로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어머니 보면 눈은 정상인데요. 다 보고 하는데 눈에서 빛을 받아 내 신경으로 쳤는 내 신경이 죽어서 그걸 읽질 못하니까 허감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암흑으로 꽉 찼어요. 그 어머니가 20대 초반에 몇 번을 죽으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다시 살기로 마음을 먹고 그 맹아학교 그러니까 이제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이제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점자를 배우고 그 학교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둘 다 동일한 앞을 못 보는 분인데 앞 못 보는 사람의 사정을 아니까 둘이 금방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마음에 잘 흐르고해서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최현정이라는 아이예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이제 보통 결혼해서 살면서 여자들은 거짓말 좀 잘하는 편이에요. 죄송합니다. 남자들보다 좀. 남자들은 별로 말을 많이 안 해. 거짓말을 더 적게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여자들이 그 이혼하게 되는 경우를 이제 막 저들은 분석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혼할 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아내하고 남편 사이에 마음의 문제가 일어날 때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 상대방의 남편이나 아내에게 불신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혼을 조장하는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근데 이제 여자들이 뭐 별거 아닌 문제로 가지고 결혼 생활하다 보면 뭐 좀 잘못했을 때 솔직하게 내가 잘못했다 이야기는 그건 굉장히 용기도 필요하지만 아주 중요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이제 주로 뭐 큰 거짓말은 아닌데 어려운 사람한테 거짓말 쓱쓱쓱 넘어가는 여자들이 있어요. 뭐 거짓말 그 별로 큰 것보다 덜통이 나도 별 문제가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냐 하면 남편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하면 뭔지 모르지만 아내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걸 느껴요. 남편이 뭔지 모르지만 아내가 나를 속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되면 조그만한 불행함이 있어도 남편이 아내를 못 믿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서로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이 살다 실수도 하고 남편을 위해서 다리미로 바지를 다리다 버쩍 태우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뭐 나는 당연히 너무 사랑해, 너무 잘 다려가도 너무 불이 높아가지고 버쩍 탔어. 그게 괜찮아요. 아니, 뭐 나는 미안한데 다리미질 별로 안 해봐가지고 이거 잘 못해서 그래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여자들이 남편을 속이면 대수롭지 않은 것인데 남편 마음에 아내가 뭔지 모르게 나를 속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별 문제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 그런데 막상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이 이혼하게 되는 가장 큰 동기가 돼요. 오히려 여자들이 여보 미안해 내가 이번에 잘못해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남자는 먼저 아 내 안에 이런 것도 그냥 뭐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솔직히 이야기하네. 내 안에 나 거짓말 안 하는구나. 그렇게 되면 이제 정상적인 건 괜찮은데 남편하고 아내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제일 심각하게 와닿는 게 이제 서로 신뢰하는 마음인데 만일에 그 어려운 갈등 속에서 문제의 결정은 어떻게 되냐면 남편이 얼마나 아내를 신뢰하느냐 그것으로 거의 결정이 끝나는데 여자들과 아주 바보 같은 여자들은 별거 아닌 걸 거짓말로 쉽게 넘어가요.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남편이 여자를 믿는 마음이 적기 때문에 이혼하는 거 보면 별거 아닌데 이혼이 되는 경우는 남편 평소에 아내를 신뢰하는 신뢰도 아내가 남편 신뢰하는 신뢰도 그것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굉장히 커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결혼생활을 하면 여기 이제 학생들도 있고 해서 앞으로 결혼할 사람도 있겠지만은 내가 남편이나 아내한테 잘못했을 때 아,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본의 아니게 나도 정신이 미쳤지. 왜 그런지 기억이 안 나는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당신한테 잘못했어. 그런 이야기들은 아내 남편에게 신뢰를 많이 갖다 주고 마치 집을 짓 때 기초가 튼튼한 것처럼 그런 가정들은 서로 믿는 말 튼튼해져요. 이제 우리는 키가 큰 사람이 180쯤 되면 크죠, 그죠? 제 아내는 키가 165고 저는 168인데 저희들이 결혼할 때는 키 큰 여자들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 시대는 굶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 아내 키는 아주 크고 아주 작아 보여서 그래서 친구들이 전부 내가 아내보다 키가 더 작은 줄 알아요. 현재 168인데 1.5cm 좀 늙어서 줄어든 것 같아요. 아마 지금쯤 168도 안 될까 조금 이제 늙으면 줄어들거든요. 왜냐하면 방어 면적을 줄여야 하니까. 정말 여자들이 결혼해서 가장 행복한 여자들은 좋은 여자, 남편에게 신뢰를 주는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꼭 예수를 안 믿어도 진실하게 잘못한 거 솔직히 인정하고, 여보, 내가 오늘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정말 잘못했어요. 당신이 걱정할 것 같아서 막 고민을 했는데, 당신 마음이 넓으니까 당신이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야기, 내가 오늘 잘못했어. 이런 이야기들은요, 잘못한 것보다 아내가 남편에 훨씬 점수를 많이 따요. 부부 사이에 일어난 거짓말 많아요. 어떤 년 습관적으로 거짓말 자기도 못해서 나올 때가 있어요. 하도 거짓말이 길이 들어서. 그런 사람들은 결혼 생활에 어려움 닥칠 때 굉장히 힘들어요. 왜? 남편이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현정이란 아버지가 앞을 못 보고 어머니가 앞을 못 보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앞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사건들을 더듬어 가서 보면 아 이건 아내가 잘못했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없으니까 의혹이 더 커요. 앞을 볼 수 있으면 가서 확인해 볼 수 있고 물어볼 수도, 그런데 그러니까 앞을 못 보는 부부가 불신했을 때 거의 약이 없어요. 이런 걸 미리 아는 사람들은 앞을 못 보는 남편하고 살면 결혼 어차피 살 바에야 남편만 조금만한 의혹을 안 주려고 해야 돼요. 남편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아내는 다른 건 몰라도 그렇진 않아. 이렇게 아내를 믿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진짜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필요해요. 전 교도소에서 많은 재소자들을 가르쳤는데, 재소자들이 죄를 범한 죄를 가지고 이제 벌을 받게 재판에 해부됐을 때 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불리한 부분은 숨겨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됐는지 몰라요. 재산 밖에도 그렇게 흘러가겠지, 그죠? 근데 사람이 너무너무 재밌는 것이, 그래서 교도소는 재소자들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범죄에 대한 비밀, 법정에서 얘기 안 한 비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또 어떤 심리가 있느냐 하면은, 아무도 모르는 걸 자기 혼자 아는 게 있으면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제가 교도소에 다닐 때, 교도 재소자들이 제가 목사고 하니까 이야기할 대상을 나를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참 많은 제소자들이 자기 범죄하니 아무 가지 못했던 비밀을 이야기 들었어요. 현재 엄마 아빠가 앞을 못 보니까 잘못된 생각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걸 해결할 방법을 자꾸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 안에 문제는 커지지요. 잘 가서 앞을 보고 확인해 보면 정말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혼이 됐어요. 너무 슬픈 것이요. 엄마가 현정이를 낳았는데 아무 철 없는 어린 애기 앞도 못 본 엄마가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주로 이제 엄마가 호텔에서 마사지를 하고 하는데 돈을 가지고 친척 집에 찾아가서 사정사정해서 자기 딸 좀 맡겨 키워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도 친척이라고 해도 안 못 보는 친척 별로 안 좋아하고 또 갓난 애기 키우는 별로 안 좋아하니까요. 어쩔 수 없이 애기를 맡긴 맡아도 귀찮지요. 어떨 땐 잘해줄 때도 있지만 친척들이 자기 딸처럼 잘해주는 친척은 없어요. 현정이가 자라면서 똑같은 나이 또래 아이가 자라는데 자기 딸은 참 사랑을 받는데 자기는 친자식이 아니니까 현저하게 눈에 보이는 차이 나는 대우를 받으니까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 현정이가 이제 그러니까 그 슬픔 그런 것이 좀 있지, 뭐 지식도 그럴만 한데 그건 엄마 때문이야. 이제 그렇게 마음에 들어갔어요. 엄마는 왜 키우지도 못할 자식을 낳았어? 제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 많죠. 제가 홍콩에 가서 CLF하는 한 목사님들 한 1,000명쯤 모인 데서 제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질문시한데 어떤 여자 목사님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 죄 지을 거 알면서 왜 우리를 만들었냐고 묻더라고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아기가 며칠 낳았냐, 둘을 낳았다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아기 죄 지을 거 알면서 왜 둘이나 낳았어요. 그 장면 폭소가 다 웃었어요. 그 목사님도 웃고. 쉽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말 안 되는 소리 많이 해야지, 그죠? 현정이는 이제 자라면서 엄마가 반잠 안 자고 안마해서 모은 돈을 이런저런 이유로 뺏어가지고 술 마시고 즐기고 그런저런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어오면서 대학에 들어가서 미대에서 그림 공부를 했는데 거의 매일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오니까 엄마도 언짢고 딸이지만 미안하고 현정이도 막 친구들 원래 술 마시듯이 마시지만 집에서는 그렇게 자기 삶에 서글프고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 당시 학교 안에서 아이 와이프 군주스 코난 프로그램을 보고 탄자니아에 이제 지원을 했어요. 이제 군주스코 가기 전에 이제 훈련도 받고 교육도 받고 했는데 이제 탄자에 갔는데 지금까지 모든 불평이 현정이는 엄마한테 쏟았어요. 엄마 왜 날 낳았어? 키우지도 못한 거 알면서 잘 낳을 때 죽여버리지 과원에 보내지 왜 날 낳았어? 자기가 불행하고 자기가 잘못된 것이 전부 엄마 탓으로 돌리니까 엄마는 참 사랑하는 딸이지만 그 딸로부터 당하는 고통이 크니까 더 슬프게 가슴 아프게 지낸 거예요. 이선정이가 여기서 이제 교육을 받고 탄자니아 갔는데 그것도 그 막 그걸 그런 버릇이 있었어. 탄자니아 동료들하고 행복할 툭하마 다투고 툭하마 그러니까 자기도 외국 가면 좀 마음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막 화가 나서 어느 날 이제 집에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고 가방을 싸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탄자니아 지부장 사모님이 현정아 너 무슨 일이야? 아무 일 없어요. 너는 왜 어른 생각 입을 다무니? 말하고 말한다고 형편이 나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그래요. 그래도 네가 이야기를 해야 우리 네 마음을 알지. 난 너 도와주려고 해. 사모님 저를 도와준다고 해요? 정말이세요? 나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금 자살하고 싶어요. 좀 도와주세요. 못 도와주잖아요. 사람들 거짓말 하잖아요. 항상 이제 사람은 그런 식이었었어요. 그래 막 떠들어 혼자 슬퍼 그랬는데 이제 그날은 자기가 막 화가 폭발쳐가지고 지금까지 비밀로 했던 게 하나 있는데 자기 엄마가 안 못 보는 소경이란 걸 모두 다 비밀로 했는데 자기도 화가 막 사모님 저에 대해서 아는 게 뭐 있다고 그러세요? 내가 어떤 아이인지 아세요? 우리 엄마는 안 못 보는 소경이란 말이에요. 참 소경의 딸이 어떤 것이나 알고나 계세요. 자기도 뭐 거의 일이 나갈 땐 브레이크도 없이 나가잖아. 그죠? 아뿔싸 했는데 소경이 이제 드러났어요. 탄자니아 사모님이 현정아 말씀도 안 하셨어요. 손을 잡고 현장에도 이제 생각이 생겨서 아, 내가 오늘 이야기 안 해야 하는데 괜히 했네. 그래서 이미 뱉은 건데 어떡할 수 없고 현장이와 사모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현장아 너 어머니는 젊은 나이에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되셨어. 하루아침에 모든 생 어둠으로 바뀐 거야. 어머니 얼굴에 어디에도 마음의 빛이 있을 수 없어. 아침 해가 떠도 전기불을 켜도 너 엄마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어. 현정아, 내가 너한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 근데 네가 엄마의 배에서 태어났어. 엄마의 딸이 되었어. 너 엄마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밑을 봐도 위를 봐도 어두운 뿐인데 네가 태어났을 때 넌 엄마에게 유일한 기쁨이고 소망이고 행복이었어. 그런 네가 엄마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엄마 날 낳았어? 낳을 때 차라리 죽여버리든지 과원에 넣든지 하지. 키울 자신 없어 왜 낳은 거야? 남자 여자 결혼하면 같이 자기 마련이고 애기 갖게 마련이고 애기를 낳고 싶어 낳는 것도 낳기 싫다고 안 낳는 것도 아니고 애기가 낳고 앞을 못 본 엄마에게 너라는 존재는 온 세상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의 존재고 행복의 존재고 즐거운 존재고 희망의 존재야. 엄마가 앞을 못 보고 시력을 잃고 잃었던 모든 희망이 잃어버렸던 모든 희망이 다 죽고 쓰러졌는데 너를 볼 때 엄마는 차그나마 희망이 다시 샘솟기 시작했어. 우리 딸 현정이 예쁘게 키워야지. 우리 딸 현정이 잘 해줘야지. 내가 아픔 못 보지만 남들 못지않게 키워야지. 그래서 엄마는 더 많은 안마를 하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이젠 엄마 마음속에 최현정이 밖에 아무도 없는 거야. 넌 엄마의 기쁨이고 희망이고 엄마의 자랑이고 엄마의 모든 것이었어. 사모님이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네가 엄마에게 대들고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엄마 마음이 어떻겠다고 어떨 거라는 그런 생각 한번 해본 적이 있니? 했어요. 현정이는 그 이야기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한 번도 엄마 마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이래 불행한 거는 엄마 없이 남의 집에 떠돌아다니면서 천대받고 살기엔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앞을 못 보기 때문이야. 엄마는 앞을 못 보고 키울 자식 왜 나를 낳았지? 왜 나를 고통스럽게 했지? 이건 전부 엄마 때문이야. 마음이 그쪽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21살이 될 때까지 오늘 처음으로 사모님 이야기 들으면서 엄마가 나 때문에 가슴이 아팠겠구나. 엄마가 나 때문에 괴로우셨겠구나. 너무 눈물이 흐르는 현장이. 그래서 며칠 뒤에 현정이 생일이 됐어요. 군유스코 학생들은 돈이 있어 없지요. 그런데도 알뜰하게 모아가지고 조그마한 케이크를 샀어요. 그리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하고 현정이 축하 노래를 불러줬어요. 그런데 이제 노래 다 부르는데 지부장 목사님이 현정아 네가 태어나 네가 기뻐야 하는 게 엄마의 엄마도 또 고생하고 나는 수고했는데 엄마가 기뻐야 돼. 그래서 이제 그 군인과 학생들은 핸드폰 못 쓰잖아요. 목사님 핸드폰을 주면서 너 엄마한테 고맙다 인사 한번 해. 현재 늘 엄마에게 불편스러운 마음, 엄마 때문에 난 고생해, 엄마 때문에 멸시, 나는 엄마 때문에 젊으면 다 고통 속에 살아서 막 꽉 차있는데 그날 처음으로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었을까. 내가 엄마 욕을 하고 내가 돈 엄마에게 뜯어다가 막 술만 마시고 술 취해 왔을 때 엄마 마음이 막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신호가 두 번째 갔을 때 엄마가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나 현정이 현정이니? 잘 있었어? 밥은 잘 먹고? 아픈 데 넣고? 막 그 얘기는 현정이 막 눈물이 흐르니까 엄마가 나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현정이가 엄마한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왜? 무엇인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엄마, 우리 딸 왜 그래? 엄마, 나를 낳아줘서 너무, 너무 고마워. 딸을 낳고 21년 만에 처음 딸이 고마워. 엄마가 막 우시는 거예요. 엄마, 울지 마. 내가 너무 잘못했어, 엄마. 엄마, 내가 너무 잘못했어. 난 엄마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 엄마. 너무 잘못했어, 엄마. 내가 엄마가 없었으면 어떻게 살까? 생각하면 가슴이 떨려. 엄마가 딸을 놓고 늘 딸에게 요거도 먹고 막 박자 툭 하면 술 마시고 막 쾌패 부리거리다가 엄마가 막 소리를 내서 울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집이 아주 하나가 되고 다 가봤었어요. 제가 그 뒤에 우간다에서 집회를 하는데 현정이가 탄자니아가 너무 그리워 탄자니아에 왔다가 우간다 집회하는 데로 왔어요. 목사님 저 탄자니아에 다녀왔어요. 엄마 잘 계시니? 예, 잘 계세요. 한번 이제 제가 현정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잘 계셔? 예, 목사님. 엄마랑 같이 자고 해? 아니요, 목사님. 엄마는 호텔에서 일을 하고 너무 늦어서 호텔을 자고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집에 와요. 너무너무 엄마가 행복해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 아무에게나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이야기든지 마음 있는 이야기, 슬픈 이야기든지 기쁨 나눌 수 있고 마음이 흐를 수 있다면 그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또 이제 어떤 일이 있느냐면은 내가 볼 때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저분은 믿을 만한 분이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면 사실이 맞아.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마음의 세계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이 오고 특히 건전한 사고를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그냥 같은 형편 속에서 필요해서 같이 이웃들 살곤 해도 마음의 기쁨을 같이 나누거나 마음의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적어요. 정말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이 친구는 거짓말 안 하니까 저 말이 참일 거야.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정신은 굉장히 건전해져요. 성경을 읽어볼 때 성경에서 기적적인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오늘 읽은 이 말씀처럼 예수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만났어요. 이 병자는 처음에 부모님도 있었고 동생도 있었고 그랬어요. 무슨 일이니 뭐지만 다리를 쓰질 못해서 다리에 힘이 없어서 아버지 이 아들의 다리를 고쳐주려고 얻고 병원을 전전하고 이리 왔다 막 다 다니다가 아버지 자기 아들이 다리를 못 쓰는 병신이 된 걸 아버지 너무너무 슬퍼서 돈이 아무리 들어 우리 아들 다리를 고쳐줘야지 아무리 힘든 일을 우리 아들을 고쳐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아들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했지만 아들이 다리가 낫지를 못했고 더 안타까운 건 아버지가 아들 병을 고칠 그래 발버둥 치다가 한이 맺혀서 세상을 떠났어요. 어머니도 역시 아들이 와서 맞받아가 이제 다 떠나고 동생하고 이 형하고 둘이 사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생각한 거예요. 동생 부지런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형을 봉양하는데 동생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어느 날 동생이 형에게 막 형 할 얘기가 있어. 형이 아무 말 못 동생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형 미안해. 내가 형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줄 알아. 나도 참았어.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해야겠어. 왜 형은 안 죽는 거야? 차라리 형이 죽고 어머니 아버지가 살고 우리는 행복했을 텐데. 만일 아버지 죽기 전에 형이 먼저 죽고 아버지가 살아 우리 얼마나 행복했을까 싶어. 형 때문에 아버지도 죽고 어머니도 죽고 이제 형이 내 차지가 됐어. 형 미안해. 그렇지만 내가 이야기를 했어. 나는 솔직하게 형이 죽었으면 좋겠어. 우리 집은 전부 형 때문에 불행해진 거 아니야? 아버지 형 고치려고 하다 세상 떠나시고 어머니도 그렇게 떠나시고 지금 내 차례가 나도 형을 위해 이러다 죽을 거야. 형 들어봐. 아버지는 형을 위해 죽는 게 당연한 거 생각하는지 모르고 어머니 그래 나는 좀 달라. 난 형 때문에 내가 죽고 싶지 않아. 차라리 형이 죽었으면 좋겠어. 형이 아무 말을 못했어. 동생아, 네 말이 맞아. 우리 집에 내가 죽고 아버지가 살고 어머니가 살고 너도 행복하고 복됐을 텐데 아버지 어머니 세상 떠나면 이제 내가 네 짐이 되었어. 네 말이 맞아. 동생아, 내가 너한테 미안한 말 한마디 할게. 난 네가 그러기 전에 죽고 싶었어. 몸이 이러니까 내가 자살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 사는데 나 때문에 고생하는 너를 보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한지 알아. 차라리 내가 죽고 동생이라도 우리 집은 행복해야 하니까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예쁜 아내 맞아서 아들 딸 놓고 너만이라도 행복해야 돼. 나 때문에 그게 안 되잖아. 동생아, 내가 어떻게 죽을 수 있지? 죽음을 많이 생각해 봤는데 그게 잘 안 됐어. 내가 너한테 부탁이 하나 있다. 내가 너보고 날 죽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차마 그 얘기는 해서 안 될 것 같아 안 하는데 너 나하고 살면 아버지 죽고 어머니 죽든 너도 고생하고 그러니까 나를 죽었다고 생각하고 집을 나가.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날 죽었다고 해서 그냥 나가. 그래서 좋은 직장도 없고 예쁜 아가씨도 만나서 나 같은 병신 낳지 말고 건강하고 튼튼한 애기 낳아서 우리 가문에 너라도 행복을 누려야 돼. 동생아, 그동안 너무너무 고마웠다. 이제 네가 나가야 돼. 내가 생각지 마라. 나가. 너라도 행복해야 돼. 나오고 있으면 너 결국은 나처럼 비참하게 해줘. 행복해.
나가.
알았어, 형.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동생이 나가더니 이틀 뒤에 다시 돌아왔어요. 동생 너 왜 왔니? 아니야, 나 나가려고 왔는데 나갈 준비가 덜 돼서 그랬어. 형, 여기 쌀 이만큼 있고 여기 물 있고 반찬 있고 그리고 이 돈 내가 지금 전부 다야. 이거 주러 왔어. 그럼 나 나갈게. 너무 잘됐다. 동생아, 뒤를 돌아보지 마. 그냥 나가. 보지 마. 절대 고개 들어. 그냥 나가. 나가. 그리고 이놈아, 넌 행복해야 돼. 이놈아, 넌 행복해야 돼. 우리 가족 못 누린 행복 혼자 다 누려야 돼. 알았어, 형. 나갈게. 야, 웃으면 나가, 임마. 웃을게. 형, 잘 있어. 동생이 떠났어요. 며칠 동안 물이 있고 음식이 있어서 먹고 있을 수 있는데 음식 떨어지고 그냥 죽을 수 없어서 기다시피 해서 길가에 나갔어요. 손을 내면서 빵 조각 가지고도 먹다가 소문을 들은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면 천사가 물을 동할 때 먼지들은 누구든 낳는다. 그 얘기가 들렸어요. 이 형이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부탁을 했어요. 베데스다 따라 데려다 줘요. 베데스다로 데려다 줘요. 미국 민요 가운데서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하는 노래 있죠. 어떤 흑인이 종살이를 하며 이리저리 팔려다니다가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가까웠어요. 흑인의 마음에 고향이 있는데 그 고향으로 한번 가서 보고 죽고 싶은 거예요.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오곡 백화가 만발하게 익었고 존다스 높이 뜬 노래 지적이는 곳 이 늙은 흑인의 본향이로다. 이제 이 형은 베데스다로 날 보내주. 사람 만나는 사람 베데스다로. 천사가 물을 동할 때 혹시 내가 먼저 들어가면 나을는지 몰라.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소원해서 리아카 같은데 뭐 가만히 깔고 태워서 베데스다로 보내준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서 어디다 내드릴까요? 연못까지 오기 전에는 그래도 베데스다에 가서 담들 잠잘 때 물이 동안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어 혹시 나을는지 몰라 그런 기대를 가졌는데 와보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연못가에 가까운 사람들은 가까운 자리에는 다 가족들과 함께 병자들이 누워서 기다리고 있고 어떤 아예 물에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 먼저 들어 낳는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는 천사 물을 통하는 걸 보고 또 혼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연못가에 두고 봐요. 굶어 죽었대. 한쪽 길가에 와서 손을 벌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어요. 그래서 소대변천을 어떻게 했는지 목이 마를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비참하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어요. 한 번씩 동생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지나가 동생 같은 사람 보면 더 돌아보기도 하고 하지만 아니야 동생은 내가 이제야 동생이 행복해. 그렇게 이제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 산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지요. 많은 병자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 병자 가까이 다가왔어요. 이거 낫기를 원하느냐? 병자가 보니까 예수님이신데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은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만일에 가능하다면 당신 나를 좀 못에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의미가 있지만 이 속에 가지고 기다렸다가 못에 넣어줄 일 만무한데 그도 손끝만한 기대를 가지고 주의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다섯 먼저 내려가나요. 그 이야기하는 건 혹시 이분이 선을 베풀 자기를 다 남들이 잠들었을 때 못에 넣어줘 나아가는 막 그런 꿈을 꾸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뜻밖의 말씀이 들렸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예수님 왜 그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예수님 그 병자에게 역사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전 목사라 성경을 읽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내가 38년 된 병자인데 일어나 보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됐는데 다리가 다 말라는 막 힘이 없는데 어떻게 걸어가 말도 안 되지. 그렇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셨다면 내가 아무리 병신아 걸어갈 수가 있어. 저는 오늘 아침에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께 하느냐 하면 1962년 10월 7일 날 병자가 예수에게 들은 소리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똑같은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지 못한 자 되었느니라. 병자 나는 다리가 다 말라 못 걷는데 예수님 저분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네. 아니야. 나는 못 걸어가. 난 정말 걸어보려고 애를 썼어. 그래서 안 됐어. 못 걸어가는 게 맞아. 말도 안 돼. 아닌데. 저분은 하나님이신데. 저분이 걸어가라 하면 걸어갈 수 있는 건데. 병자 마음에 잠시 동안 갈등이 났다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걸어갈 수 하고 하시던 걸어갈 수가 있겠구나. 걸어간 거예요. 놀랍게 다리에 힘을 얻고 걸을 수가 있었어요. 제가 똑같았어요. 나는 더러운 죄를 지었어요. 도둑질도 많이 하고 거짓말 헤아릴 없이 많이 했고 난 누구보다 죄가 많았어요. 난 교회를 다녔지만 지어가도 내가 제일 아름먹어갈 것 같고 제일 악한 인간이 그랬어. 38년 된 병자는 자, 걸어가려고 애를 썼고, 발버둥을 쳤고, 아버지 자기 낳게 해주려고, 어머니 그랬고, 형이, 동생이 그랬고, 그래도, 발버둥을 쳐도, 한 발짝 걷지 못하고 쓰러진 나였는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내가 볼 때 못 걷지만, 저분이 걸어가라고 하면 내가 걸어갈 수 있겠구나. 병자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어떻게 걸어? 다리가 다 말랐는데 힘이 없는데 걸으려고 발버둥쳐도 안 됐는데 어떻게 걸어? 병자 마음에 그 마음에 막아서 예수 말씀 밀어내는데 아니야. 내 생각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 생각이 오라. 저분이 걸어가라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저분은 예수님인데 정형외과 의사 말도 아니고 대통령 말도 저분은 예수님이신데 저분이 걸어가라면 걸을 수 있겠구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려고 무릎을 꿇고 손으로 땅을 짚고 일어서 봤어요. 세상에 내가 일어나 서 있네. 내가 서 있어. 내가 섰어. 내가 두 발로 섰단 말이야. 이제 걸어가라고 하셨지. 자리를 들고 걸어가지는 거, 제발 이 꿈이 아니기를, 꿈이 아니기를. 똑같은 일이 저에게 일어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지 못한 자 되었느니라. 분명히 나는 더러운 죄인인데 말할 수 많은 죄를 지었고 다 기억도 못하고 다 고백도 할 수 많은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는데 저분은 나를 보고 어렵다고 하시네. 저분은 나를 보고 죄를 씻었다고 하시네. 저분 예수 나를 보고 거룩하다고 하시네. 그러면 예수님 말이 맞아. 나 거룩한 거야. 나 의로워.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이 없었다면 내가 어렵다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이 없었다면 내가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었겠어요? 절대로 없었습니다. 난 너무너무 많은 죄를 짓고 악하고 더러운 놈이라서 난 죄인이었는데 내가 원래 틀림없는 죄인이고 악하고 더러운 지옥 가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이 날 보고 의롭다고 하시네. 하나님 날 보고 거룩하다고 하시네. 하나님 날 보고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시네. 그럼 내 말이 옳아.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하나님 말씀이 맞아. 그럼 내가 의로운 거야. 거룩한 거야. 죄를 지었지만 난 깨끗해. 막 속에서 그런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말씀과 마음을 같이 합니다. 그는 그 마음 안에 예수님 말씀이 들어와서 의롭다는 믿음을 만들고 능력을 만들고 역사를 하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세상 뭘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사랑 은혜 속에 우리가 잠기게 되는 겁니다. 좋은 아파트가 없어도 좋은 차가 아니라도 정말 좋은 옷을 못 입어도 좋은 요리를 못 먹어도 그 말씀 한마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됐다. 그 사람이 바로 박옥수야. 그 사람이 바로 조규윤이고 김진성이고 그 사람이 바로 우리야.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셨어. 이 더러운 죄인을.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다 주님 위해 살고 싶습니다. 다 주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생명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욕 좀 얻어먹으면 어떻습니까? 주님 나를 어렵다고 하셨는데 좀 힘들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58년이 지나갔어요. 우리 신현종 목사님 며칠 전에 내가 며칠 있으면 팔팔해진다 하시더라고요. 2020년 되시는 나래 신현종 목사님이 88이시니까 팔팔해진다. 제가 속으로 뭐라 하는지 알아요? 에이구 목사님도 지금도 팔팔하시면서 저는 목사로 있어가지고 젊을 때부터 어른 노릇을 해가지고 저거 나이 많은 분이 있으면 그렇게 좋아요. 제 아버지도 세상 떠나시고 형님도 떠나 그런데 신목사님이 형님처럼 아버지처럼 곁에 그냥 곁에만 내 마음이 편해요. 별다른 이야기 안 하지만 신목사님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예수님 내 곁에 계시고 내 마음에 계십니다.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예수님 마음이 되게 전해지면서 예수님 마음으로 살고 예수님 안에 있는 희망,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함, 예수님 마음 안에 사랑 속에 날마다 행복하게 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만 아니라 누구보다 자리를 걸어가러 가셨고 어떤 불가능한 가운데 있나 우리 어렵다고 하셨고 거룩하다고 하셨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 믿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어서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함이 내 거룩함이 되고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고 예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었습니다. 저는 58년 동안 눈 깜짝할 새 지나간 것 같아요. 이제 나이 들었는데 저 늙어가고 있는 걸 느끼는데 늙어간다는 건 주님 곁에 갈 날이 가깝다는 이야기인데 행복하고요.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38년 된 병자 보고 걸어가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 보고 암만 어렵도 걸어가라고 하신다면 병이 있다고 주저하지만 걸어보십시오. 예수님 여러분 우리에게 어렵다고 하셨다면 나도 어렵다라고 말하십시오. 그럼 예수님의 한 마음이 되어서 제 남은 생애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산다면 더 영광스럽고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